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렇게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아서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어서 지난해에 못했던 꽃구경도 이제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꽃이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꽃이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할미꽃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른 한 명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할미꽃을 보면 예의를 갖추고 인사해야 된단다. 안 그러면 너희 할머니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당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제가 그 어른의 말을 듣고 할미꽃을 보고 인사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할미꽃을 보고 인사를 해야 할머니가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할미꽃을 볼 때마다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할미꽃을 볼 때마다 저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나 할미꽃을 못 보고 지나가서 우리 할머니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그 어른의 한마디로 인해서 들꽃이 만발한 그 풀밭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던 제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지만 그 말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결되어지면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성경에 없는 말이고 신학적으로도 옳지 않은데 그 한마디 말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에서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험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생에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기쁨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공간입니다. 즉 감옥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기 가장 힘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로 그 감옥,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를 뭐라 말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또는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요, 지금은 보존되어져 있진 않지만 과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서도 이미 기뻐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였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에게 방 청소 좀 해라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가 방 청소를 잘 하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 청소를 하도 안 하니까 엄마로부터 그런 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뻐하라 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 빌립보 교회 역시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해지려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할례라는 조건을 덧붙여서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어린 시절에 할미꽃을 보면 인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후 들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기쁨을 빼앗겨버린 제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바울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의 이력, 그 이력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이야말로 흠없는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말한 것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 과거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버린 그 오물과 같은 육체의 자랑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게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버린 오물을 다시 먹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토해버린 것을 먹는 짐승, 그것은 개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개는 요즘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생에서 몰려다니며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자신이 토한 것을 먹는 그런 들개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 할미꽃을 보고 인사를 하라고 장난친 그 어른을 만날 수 있다면요, 저는 그분에게 한마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개 취급한 그들이 오히려 개라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오물처럼 버렸고 그것을 다시 추구하지 않았으며 이방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니 육체의 할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이 만약 유대인 공동체에서 머물며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다면 그는 평생 존경받고 대접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그런 특권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의 일상이 무너진 공간, 죽음과 가장 가까운 장소인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오물로 여기고 모두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머물면서 기쁜 척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의 삶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에게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과 저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설교하지만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라고 설교하지만 제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과 삶이 분리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불의를 행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외치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약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말과 삶이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를 밝히던 기쁨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울은 말과 그의 말과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에서 얻은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구해서 얻은 물질과 성공을 통해 기쁨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채 나의 의와 나의 것들만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소유와 성공을 먼저 구할 때가 많다 보니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기다리다가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는 돈을 다 허비하고 결국 거지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봉착하자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열심히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달려오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열심히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고 그의 입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푯대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달려가자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달려간다는 말은 장애물이 없는 그러한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러한 다른 박질과는 조금 다른 달리는 것입니다. 목표점에 집중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달리는 그러한 달리기입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진정한 기쁨임을 믿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가 제 뒤를 잡아주셨습니다. 뒤를 잡아주셔서 자전거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자전거는 뒤를 보며 타도 되는구나. 그런데요, 아버지 없이 자전거를 타는데 뒤를 보며 달려가다가 저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아, 자전거 탈 때는 뒤를 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자전거를 타면서 뒤를 돌아보는 바보가 어디 있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몰려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낙심이 몰려올 때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두려움이 절망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낙심과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기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전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과 너무나 가까운 그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는 바울의 형편보다는 조금은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품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오늘의 사명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